사도행전 30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22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다루기로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메시지, 고넬료의 집 위에 성령의 강림, 이방 신자들의 성령 침례, 고넬료 집의 물 침례. 베드로의 메시지. 만유의 주. 10장 34절부터 36절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열납된다고 말합니다.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인류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관점에서 그들을 열납하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타락한 사람은 누구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10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독자들은 이 구절에 만유가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 둘 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서의 만유는 사물이 아닌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만유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으로서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이 메시지에서 베드로는 또한 지상에 계셨을 때 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선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음이라 고 말했습니다. 37절에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입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주 예수님이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음을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39절부터 41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분을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어 그분을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증인들,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0절에서 나타내시되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눈에 보이게 되다는 뜻입니다. 40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분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 41절에서는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그분 스스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10장 4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백성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분이심을 간증하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심판자로 정해지셨음을 봅니다.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는 재림 시 그분의 영광의 보좌 위에서 천년 왕국 이전의 산자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재림과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천년 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 위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죄들의 사함. 43절에서 베드로는 이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간증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으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에게 열납되었다 해도 여전히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여전히 그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비록 경건하긴 했으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그는 경건했지만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구속과 죄사함이 필요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심. 이방 신자들의 성령 침례. 10장 44절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듣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녀를 포함한 영.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영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여기서 그 영은 마녀를 포함한 영입니다. 마녀를 포함한 영이 고넬료의 집에 강림하신 후 그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들이 물침례 받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듣는 자들 위해 외적으로 경륜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고넬료 집의 경우에 성령이 믿는 이들 안으로 생명을 위해 본질적으로 들어가심과 능력을 위해 경륜적으로 그들 위해 강림하심은 그들이 주님을 믿을 때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44절에는 오직 그분이 경륜적으로 그들 위해 강림하신 것만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조용하고도 눈에 보이지 않게 발생한 반면에 그것은 외적인 것이므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중재적인 통로 없이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 의해 물침례를 받기도 전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성령의 두 방면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역설하여 가리키는 바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전파는 주님께 속한 것이며 사마리아 믿는 이들과 다소의 사울의 사례처럼 그분의 몸의 다른 지체가 안수함 없이 몸의 머리께서 직접 이방 신자들을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10장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란 성령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지 하나의 선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에 속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서 12장 6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그 영이 나눠주신 어떤 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은 성령 자신인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에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에 언급된 모든 은사들을 산출하는 유일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0장 45절은 성령의 선물이 부어짐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선물은 만유를 포함하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 영께서 부어지심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포함한 영으로 내려오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해 땅 위에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그분의 몸인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 10장 46절은 계속해서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라 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만이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은 유일한 결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열두 신자들의 경우에서 예언하는 것이 그 결과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즉 찬양하는 것 역시 그 결과들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며 또한 필수적인 증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은 사례 중에서 방언을 말했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의 사울의 경우에도 방언을 말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령 침례 초기의 사도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오순절날에 그랬듯이 고넬료의 집에 있는 이방 신자들도 승천하신 머리로부터 직접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직 이 두 사례만이 성령 침례로 여겨집니다. 이 두 단계에 의해 몸의 머리께서는 그분의 모든 신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영 단번에 그분의 한 몸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승천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과 고넬료의 집에서 수행하신 하나의 성취된 사실입니다. 기타 모든 경우들, 8장의 사마리아 신자들, 9장의 다소의 사울, 19장의 12명의 에베소 신자들은 신약의 계시에 따른 성령 침례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은 다만 영 단번에 성취된 성령 침례에 대한 믿는 이들의 체험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믿는 이들이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이 그들 위에 강림하심에 관해서 오직 다섯 경우만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성령 침례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오순절 날과 구넬루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셋, 사마리아 신자들과 다소의 사울과 에베소의 열두 신자들의 경우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그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했던 특별한 경우로 여겨집니다. 이 다섯 경우 외에 많은 회심의 사례들에는 믿는 이들이 성령을 경륜적으로 받았다는 언급, 즉 성령이 믿는 이들 위해 강림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우들의 믿는 이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졌으며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지체가 안수함으로써 그들을 그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이끌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방식으로, 즉 생명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능력을 위해서는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고넬료 집의 물 침례. 47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금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 받으라고 분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 침례뿐 아니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일시됨을 상징하는 물침례에도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침례는 믿는 이들이 경륜적으로는 능력 안에서, 본질적으로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실제를 상징하고, 반면에 물침례는 그 영의 실제에 대한 믿는 이들의 확증입니다. 둘 다 필요하므로 어느 것도 다른 것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합당하게 양자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는 것은 그 안에 침례의 실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역 안에서 침례받는 것입니다. 48절의 이름은 그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침례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유기적인 연합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침례받는 것입니다. 머리께서 몸을 영 단번에 성령 안에 침례 주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한 것은 몸의 머리께서 마누를 포함한 영 안으로 그분의 몸을 침례 주심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오순절 날에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신자들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신 첫 단계요,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고넬료의 집에서 모든 이방 신자들을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요,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 두 단계, 이 두 사례에 의해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 전체를 그 영 안으로 침례 주셨습니다. 50년 이상이나 우리는 이 성령 침례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1933년 네 형제님과 나는 이것에 관해 철저하게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성도들 위해 성령이 강림하신 다섯 경우 가운데 오직 둘만이 성령 침례라고 불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첫 번째는 오순절날 유대인 신자들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고넬료 집의 이방 신자들의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가 성령 침례가 성취된 것에 대한 두 사례였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이들 위해 임한 다른 세 경우들은 성령 침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회심 사례에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 위해 경륜적으로 강림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두 경우만이 성령 침례라고 불리우며 이 두 경우를 통해서 그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영 단번에 성령 안에서의 그분의 몸에 대한 침례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 바랍니다.